예,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 우리 지난 주일부터 오늘 본문 말씀 산상수훈에 속한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천국 백성들의 삶에 대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래서 천국 백성의 삶,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삶에 대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천국 백성들의 참 현실이 무엇인가? 천국 백성들의 삶에 어떤 현실이 시작되었고 완성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백성들의 참 현실을 보여주실 때에 누구의 모습으로 보여주신다고 말씀드렸지요?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천국 백성들의 모든 삶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한몸으로 연합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 모습으로 온전히 받아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삶으로 온전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삶에서 자라가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삶으로 온전히, 온전하게 되어 천국에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 천국 백성들은 이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라고 명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는 천국입니다. 구약처럼 이스라엘이 아니죠. 천국은 그저 죽어서나 갈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이 이미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드러나는 모습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우리가 아직은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한 모습, 예수님을 닮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을지라도 그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우리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은 42절까지 보았고요. 이제 43절, 44절을 보시면 우리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43절,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앞구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먼저 네 가지 예로 보여주셨죠. 그 네 가지 예가 무엇이었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오른편 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려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어주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십리를 동행해주고 구하는 자에게는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의 내용이 뭐였어요?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고 해를 입히고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모욕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여 누구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천국의 왕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말씀이었죠. 이러한 삶의 원리는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만 아니라 구약의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아니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들었으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원리는 뭐죠? 받은 대로 갚아주는 원리. 받은 대로 갚아주며 자기의 권리와 소유를 보호받고 지키는 원리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유지되어 가고 있는 공평과 정의의 원리라는 거죠. Fairness and justice. 공평과 정의의 원리는 너무나 좋은 원리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 정도만 하면 됐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 정도로 유지되면 되는 거고요. 구약의 하나님 나라도 그 정도로 하면 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신 이 새로운 삶의 원리는 더 이상 공평과 정의의 원리의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천국의 원리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천국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삶의 원리. 천국에서는 그저 공평과 정의의 원리로만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공평과 정의의 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를 넘어서는 원리로 살아간다는 거죠. 즉, 자기의 권리와 소유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는 원리가 아니라 자기의 권리와 소유까지 다 기꺼이 내어주는 삶의 원리. 그것이 누구의 원리일까요? 예수님의 삶의 원리고요. 십자가 사랑의 원리고요. 삼위 하나님이 나누고 계시는 사랑의 교제의 원리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으로, 삼위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따라오라 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며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라. 그 앞구절에 가면 우리에게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랑의 원리를 네 가지로 알려주셨지만 결국은 어디까지 이 십자가 사랑의 원리가 가야 하는지를 이제 43절, 44절의 마지막 결론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거해야 할 최고로 예수님 닮은 삶, 천국 백성의 삶의 가장 절정, 모든 율법이 가르쳤던 참 율법의 본질,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셨고 끝까지 이뤄가시는 우리 구원의 현실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삶으로 거듭나서 자라가고 온전케 되어질 삶의 내용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갈 영원한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도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 우리가 이 계명 자체로만, 이 명령 자체로만 들으면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아니, 공평과 정의도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인데 어떻게 이러한 사랑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만 바라보면 절대 할 수 없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명령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명령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명령을 받을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죠. 먼저 바라보아야 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사랑이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순종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여기까지였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우리 구원의 현실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기까지 닮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우리 죄인들을 위해 자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도 합니다. 그 사랑을 참 아들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 끝에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저 원수까지 사랑해가 아니라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셨고 아들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아들의 삶을 살아 아버지를 증거하라.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 닮은 아들, 참 아들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최고로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들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살았던 죄인인가를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제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자들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명령 안에 숨겨진 복음을 깨닫고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어떤 하나님의 계명도 복음 없이 주어지는 계명은 없습니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좋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이제 예수님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우리 구원의 현실이고요. 비록 아직은 미약하고 온전하지 않아서 한심한 모습뿐일지라도 성령님의 성화하시는 은혜 속에서 자라가야 하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십자가 사랑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삶을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실 때에 원수는 누구인가요? 먼저 이미 앞구절에 알려주신 네 가지 예의의 사람들이죠. 즉 나에게 해를 입히고 손해를 끼치고 나를 모욕하고 미워하는 자들 중에 최고로 그렇게 하는 자들. 오늘 보면 44절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원수는 내 주위에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지 마라는 정도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의 짐을 지고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들이 타고 있는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는 모습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대가를 요구하시는 사랑.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라고 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아니, 말이 쉽지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나 좋은 기독교의 최고의 가르침이다. 너무나 좋은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다 말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다. 지금 내가 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수도 없는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원수가 아닌 자들까지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조금만 나를 거스르면 원수같이 만들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욕해야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아닌가요? 형제 여러분, 지금 내 안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그렇게 원수같이 여기는 자들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 아닌가요? 사실 관계가 없고요. 가까이 만나지 않고 가까이 부딪히지 않으면 원수 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부터 내가 좀 당했다, 내 자존심을 좀 건드렸다, 나를 좀 낮추었다 싶으면 분을 품고 어떻게 해서든지 되갚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원수를 만들어 놓고요. 미워하며 죽여야 되는 거예요. 미움도 살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나은 사람은 직접 못해요. 직접 대놓고 갚아주는 건 못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갚아주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욕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을 퍼부어야 돼요. 왜? 그래야 조금이라도 분이 풀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죄인들입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지 못하면은요, 마음에 병이 생겨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교만한 죄인들인지 우리 본성이 이렇다는 거죠. 얼마나 자기 중심이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얼마나 중요하면 늘 원수 같은 자를 만들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인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다. There's no peace in the heart of sinners.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뭐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강은 원어로는 뭐죠? 샬롬. 이 평강은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 늘 화목한 상태. 그런데 죄인들은 평강이 없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평강이 먼저 깨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화평도 평강도 깨진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평강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요. 이 하나님과의 평강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평강도 다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평안하고자 하면, 좀 평강을 누리고자 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기억이라도 떠올라서 누군가를 욕하고 미워하고 정죄해야 됩니다. 마음에 쌓아둔 쓴뿌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늘 상처를 받았고요. 늘 상처를 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 발견한 것이 있죠. 상처를 많이 받은 자들이 오히려 상처를 안 줘야 되는데. 그죠? 자기가 그렇게 상처를 받았으면 남에게 상처를 안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더 많은 상처를 내뿜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원수가 많은 자들은 자신도 수많은 사람들의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이 그러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회복된 후에도 옛사람의 죄성이 주장하도록 내버려둬서 그 화평을 끊임없이 깨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런 우리 죄를 계속해서 죽이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죄가 자라가도록 내버려두고 돌이키려는 마음조차 없어서 지금도 우리 마음이 누군가를 향해 용서 없는 미움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는 명령을 주시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이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왜 예수님이 우리 삶에 이루신 구원의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먼저 그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라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특별히 신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에는요. 그냥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하실 때에는 그냥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죠. 꼭 그 앞에 붙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이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예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이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맛본 것이 나와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이 어디까지 사랑이라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원수까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께 어떤 자들이었다는 뜻인가요?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나은 자들, 좀 자랑할 만한 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해 줄 만한 자, 상 받을 자였나요? 그래도 나는 그렇게까지 죄인은 아니고, 아니 뭐 지옥에 갈 만한 죄인은 아니었다. 그런 건가요? 않습니다. 엄청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착각 때문에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이 더욱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왜? 나는 원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에스겔서에 가면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다귀들, 에베소서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인정되시나요? 더 나아가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다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하고 순종할 수도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살아 하나님의 원수였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었던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한 삶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버리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죽이고 없애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계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분노하며 수도 없이 죽이고 죽이는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하나님의 원수였고요.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악한 죄인들의 모습, 네 가지 예로 보여주는 자들의 모습, 다 원수 같은 자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오른편 뺨을 때린 자들이고요. 예수님의 속옷까지 뺏으려 했고 예수님을 우리 종같이 여기며 오리를 가게 했고 예수님에게 세상을 달라고 아우성치며 구하기만 했던 자들.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수도 없이 달라. 우리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세상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해하고 모욕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되 예수님의 생명까지 빼앗아갔던 예수님의 원수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원수 같은 죄인들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를 미워하고 욕하고 정죄하셨습니까? 아니, 마음속으로 조금이라도 분을 품으시고 우리에게 받은 대로 갚으셨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마땅하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범한 대로 죄값을 치르게 하셔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해 한없는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른편 뺨을 맞으셨지만 왼뺨을 돌려대시고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죠. 예수님의 속옷뿐 아니라 겉옷까지 내어주시며 아니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종과 같이 우리 짐을 지고 어디까지 가셨나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자리까지 낮아지셨고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를 위해 자기 피로 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것도 언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원수 같은 죄인들에게 주실 수 있는 사랑을 다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원수 같은 죄인들에게 주실 수 있는 사랑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뭘 좀 덜 받은 자처럼, 뭘 더 받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받는 이 고통보다 먼저 좀 더 나아져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며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이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지옥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시고 예수님 생명까지 주셨으면 다 받은 거예요. 지옥 심판 받아야 될 죄인에게 예수님 자기 생명, 자기 피 한 방울 깎이지 않고 다 주셨고요. 하나님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독생자를 주셨으면 다 주신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자신을 미워하고 핍박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기 전까지 무엇을 하셨나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을 죽이고 살았던 우리 원수 같은 죄인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삶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소망 없는 죄인됨을 인정하고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황무지 같은 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이 십자가 사랑의 비가 내려서 늘 촉촉히 젖어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젖은 우리 심령의 밭에 예수님 닮은 사랑의 씨가 뿌려져서 그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더러운 죄성과 상처와 씀뿌리뿐인 이 우리의 심령이 이 십자가 사랑으로 치유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받은, 우리가 누리는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증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계속해서 알고 누리고 깨닫고 또 증거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에 젖어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어주셨고요. 예수님을 주신 것이 하나님 사랑의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주심으로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의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어디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삶에서 이것이 잘 되고 저 문제가 해결되고 이걸로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로 오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보다 귀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사랑을 다 주신 거라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그리고 이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사랑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이 사랑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시는 명령은 우리에게 너무나 할 수 없는 요구가 아니라 마땅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을 명하시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아니, 우리도 갓 태어난 아기가 장성한 어른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비록 아직은 미약하고 어린 아기와 같은 수준일지라도 이제 우리의 사랑에는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없이 그저 사랑할 만한 자들만 사랑하는 것,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자들만 사랑하는 것, 받은 대로 이 사랑도 갚아주는 사랑, 그저 이러한 사랑은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사랑이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들도 이런 사랑은 한다고 하세요. 이런 사랑은 다 보세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당시 세리들은 죄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죄인으로 여겼던 자들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한 죄인도 자기 자식 사랑할 줄은 알고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자들에게 사랑을 줄 줄은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려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사랑은 최고로 하다가 살아도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사랑할 만하지 않은 자들까지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원수같이 여겨지는 자에게도 예수님의 씀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주는 것, 이것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고요, 우리 천국 백성들만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는 결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사랑. 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사랑에는 예수님이 절대 있을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알고 맛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라 하시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증거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멀리 갈 것도 없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갈등이 있는 곳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있어 피해가고 멀리서 욕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곳에서 끝내지 마시고 이 갈등 속으로 들어가서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처럼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기쁘게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주실 것입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곳, 천국을 증거하게 하신 이 교회와 가정부터 더욱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 사랑을 하기 위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나를 위해 내 중심으로 싸우는 싸움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 이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러한 거예요. 내 중심으로 싸우다가 쉽게 포기하고 버리고 관계를 끊고 그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고 지키는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도 나는 저 원수 같은 인간은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겠다. 아니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니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데,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그토록 죽이기까지 했던 나를, 이 원수를 왜 용서해 주셔야 하는 건가요? 하나님도 절대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저런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나 말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로 나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셨나, 어떻게 나 같은 원수를 위해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감히 나는 저런 원수 같은 인간 죽어도 용서 못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품다가도 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사랑으로 다시 돌이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더 괴롭고 예수님 닮은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마음이 아프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그 비유 생각나세요? 주인에게서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작은 빚진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비유. 그때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노했죠. 내가 너의 빚을 이렇게 크게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너에게 작은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았다. 크게 노하여 그 빚을 다시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는 것에 물론 대가가 따라요. 하지만 용서하지 않는 삶에는 더 큰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용서하는 사랑을 안 하면 너희들 다 심판받을 거야, 여기에 목적이 있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큰 빚을 탕감받은 너희가 작은 빚을 탕감받은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욱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고 증거하라.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임을 알고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바라보는 것에서 떠나는 즉시 우리는 또 용서 없는 미움과 분노로 언제든지 돌이킬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셨죠.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줘야 되나요? 줘야 된다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번은 용서해 준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더 큰 맘 먹고 일곱 번은 용서해 줄게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끊임없는 과정이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나도 끊임없이 형제를 용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성화해 가지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에는 용서하는 사랑이 함께 있다는 거죠. 성화의 열매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용서하는 사랑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소망을 갖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과 용서가 죽는 날까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하는 것이지만 천국에서는 완전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그것이 내 참모습이라는 걸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과 용서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사랑하게 돼 천국 영광에 속히 이르게 해주시기를 열망하며 비록 지금은 한심한 모습일지라도 인내로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덮여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사랑과 용서의 얼굴빛을 한없이 비추어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시작이에요. 그 예수님 사랑에 감사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며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수님과 천국 가족들과 함께 사랑과 용서의 교제를 끊임없이 나누시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에게도 이 사랑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둡고 패역한 세대의 성도의 부르심은 끝까지 예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 사랑과 용서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그날까지 예수님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복된 또 부르심에 감사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오니 더욱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맛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사랑이 조금이라도 우리 삶 속에서 증거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 우리가 나누는 모든 교제 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추어지고 그 사랑의 향기가 나는 삶으로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로써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